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합동 훈련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미 공군 제96 폭격 편대 소속 B-52 폭격기 두 대가 전날인 26일 정례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B-52 폭격기 두 대가 괌 앤더슨 공군 기지를 이륙한 뒤 일본 자위대 F-15 전투기 6대의 호위를 받아 일본 상공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오키나와 일대에 미 해군과 합류해 추가 훈련을 한 뒤 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공군사령부는 두 나라의 훈련이 연합과 전술 능력, 양국 관계 발전을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폭격기 지속 배치 작전이 2004년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작전 역시 국제법과 미국의 항행의 자유, 정책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 지속 배치 작전은 미군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연합 상호 운용 능력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52 폭격기는 고도 5만 피트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핵과 재래식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12발과 정밀 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최대 6,400km를 날아가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일부 언론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B-52 폭격기가 참여하는 훈련을 계획했으나 한국의 우려 표명으로 취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한국 공역이 아닌 일본 공역에서만 B-52 폭격기를 동원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최근 치매 구제 제2호 2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를 통해 여종업원들의 탈북이 한국 정부의 기획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이 과정에서 해당 여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어느 정도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은 지배인 허모 씨와 함께 탈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여종업원들의 가족에 대한 안전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들며 진상조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통일부는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프리카 나라 모리셔스 총리와 만나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시 주석과 프라빈느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가 어제 모리셔스 수도 포트루이스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중국은 모리셔스와 국제 문제에서 협력하고 개발도상국 공동이익을 지킬 의지가 있다며 중국과 아프리카가 운명 공동체이자 이익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 함께하면서 아프리카의 진정한 친구이자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모리셔스와 양자 무역과 투자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모리셔스의 참여를 기대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19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서고 있는 시 주석은 아랍에미리트와 세네갈, 르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47분께 롬복 섬에서 발생했으며 진원 깊이는 약 7km로 추정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근 발리섬에서도 진동이 느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진원지 주변에서 최대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60여 차례의 여진이 뒤따르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함경남도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최저온도는 15에서 26도, 지역에 따라 최고온도는 20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정전 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북한은 또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 폐기에 착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 비핵화를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군 유해 송환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은 한국전 정전 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미군 유해가 돌아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65년 전에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이 3만 6천 명에 달합니다. 그중에 실종자가 8천여 명에 달하고요. 아, 현재까지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 유해는 5,500여 구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네. 이번에 55구가 추가로 돌아온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미군 유해 송환은 지난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유해 발굴과 그다음에 송환 여기에 그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200여 구 정도의 미군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인도받았다 이렇게 발표해서 약간 사고를 좀 일으키기도 네. 했었는데요. 정보가 잘못됐던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고요. 이후에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11년 만에 재개를 해서
예.
이렇게 자세한 그런 미군 유해 송환 일정에 합의했고요. 북한은 결국 이제 65주년 정전협정 기념일에 맞춰서 55구의 미군 유해를 인도한 겁니다. 미군 수송기가 오산의 미군 공군기지에 대기 중에 있다가 원산으로 가서 거기서 유해를 싣고 다시 오산으로 돌아왔고요. 오는 1일 미국과 오산에서 동시에 환영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뭐 물론 미국 트럼프 행정부 북한의 이번 조치를 환영을 했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북한에 있던 미군 유해 55구를 7월 27일 송환을 했는데요. 미국 행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미국 조야가 일제히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반기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시간을 봤더니 이날 한밤중에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송환을 반기는 글을 올렸는데요. 송환을 반기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영어로 Thank you to 김정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백악관도 대변인 성명을 냈습니다. 이를 환영을 했는데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미북 관계 개선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북한의 조치와 긍정적 변화를 위한 동력에 고무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을 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도 중요한 선의의 제스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고요. 약간 해설을 붙이자면 이번 유해 송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65년 전 북녘 땅에서 숨진 미군 유해가 그야말로 반세기를 넘어서 미국의 가족 품에 안기게 됐다는 인도적인 차원의 의미도 크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것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북 간에 놓여있는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이런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아직 커다란 대결, 불신, 반목 이런 구조, 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도 좋고 또 미국도 환영하는 이런 하나의 선의의 인도적인 조치를 통해서 두 나라가 한 걸음씩 이제 신뢰의 쌓아나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관측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로서는 북한이 약속한 것을 이제 최초로 이행을 한 것이 되는데요. 이번 유해 성안을 계기로 해서 미북 간의 신뢰가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분위기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최현기 기자가 말씀한 대로 사실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그 공동성명 사항에 있는 것이 유해송환 그 문구였는데요.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동성명에.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특히나 이 유해송환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해 발굴 송환 이 문제를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보고 상당히 그 관심을 크게 기울였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었던 것인데요. 이제 사실 미북 간에 전반적으로 신뢰가 있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두 정상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지금 미북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유해 송환 조치를 반기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뜻을 전달했고요. 트위터에도.
네.
이런 것들이 분명 미북 간의 앞으로 추가 후속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유해 송환을 정전 협정일에 맞춘 건 종전 선언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그런 북한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유해 송환은 사실은 6월 12일 미북 공동성명 사항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의 약속인데요.
네.
일정이 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좀 이걸 빨리 돌려주지 않을까, 6월 중에 돌려주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결국 실무회담 또 장성급회담 이런 거라고 날짜가 이제 7월 27일 그야말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춰서 했는데요. 북한으로서 많은 날짜 중에 역시 7월 27일을 택한 것은 이것이 그야말로 한국전쟁이 끝난 날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관계를 이런 정전상태, 전투를 일시 끝내는 이런 상태로 두지 말고 이것을 북한이 바라는 대로 종전선언을 하고 드디어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맺는 이런 하나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많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특히 저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북 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떠보는 일종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말로 하면 종전선언이 평화보장의 첫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빨리 좀 해서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던데요. 다만 미국은 조금 그거보다는 유보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이 어쨌거나 최초로 지금 약속을 지킨 구체적인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요. 아마 미국에서도 북한이 약속을 지키니까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한국 전쟁 때 이제 목숨을 잃은 미군들이 이제 살아 있다면 지금쯤은 80대 후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자, 이렇게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 유해가 이제 돌아왔는데 제일 그래도 반길 사람들은 미국 내 유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유해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쯤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이 됩니까?
예, 사실 신원 확인 절차가 짧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10년 전에 인도를 받고 최근에 유해의 신원이 확인돼서 가족에게 전달된 뒤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유해 확인에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신원 확인 절차가 좀 짧아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남은 가족들도 이제 직계 가족들은 점점 더 사망하거나 이래서 멸실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해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인도받을 사람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 그 이번에 받은 유해도 오산에서 하와이로 직접 보내지게 됩니다. 아, 북한 측으로부터 이 나무 상자에 그 유해를 넣어서 그 인도받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 하와이에 그 실종자 확인국이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기구인데요. 네. 여기서 유전자 감식이나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신원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확인된 그 주검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인도가 됩니다. 그러면 국립묘지, 그 알링턴 국립묘지라든지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엄숙한 말하자면 행사를 통해서 네. 안장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해외 전장에서 전사한 자국민 병사들을 끝까지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말하자면 일종의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큰 국가적인 임무로 그렇게 삼고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맥락에서 미군 요의 수호능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바로 이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해 송환 그 말하자면 성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유해 200여구가 송환됐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200이 이제 50이 됐는데요.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한 거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이것은 하나의 미스터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번 그 미북 정상회담 직후 그 공개 연설을 통해서 이미 그 200구가 전달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00여 구를 북한이 돌려주기로 미북 간에 약속이 됐나 보다 이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지금 7월 27일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돌아온 것이 200구가 아니라 55구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얘기한 건 한 4분의 1로 줄어든 뭐 이런 상황인데요. 미국과 북한 어느 쪽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는 지금 공개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 이제 추정을 해 본다면은 지난번에 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7월 6일 7일 1박 2일 평양을 방문해서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났는데요. 아마 이것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그 담화를 보면은 폼페오 국무장관하고 김영철 그 통전부장관의 회담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강도 같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야말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랬는데요. 아마 추정을 해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아마 200구를 이미 발굴을 하고 200구를 폼페오 장관이 뭔가 좀 선물을 갖고 오면 다 돌려주겠다 아마 이런 라고 했는데 폼페오 장관이 그 보도를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비핵화 빨리 해라 비핵화를 내면 검증하고 이런 미국의 요구만 했고 뭘 없었기 때문에요. 북한으로서는 당초 200구를 주려고 그랬는데 폼페오 장관의 그 태도가 그렇게 그 썩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싱가포르 그 정상회담에 약속은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한목에 다 주지 않고 한 4분의 1씩 쪼개서 그러니까 59씩 앞으로 좀 나눠서 주겠다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만은 아직 그 미국과 북한 어느 쪽도 그 공식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또 그 한국 언론들에는 또 좀 여기에서 흥미로운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 일부만을 인도한 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 이제 그 뼈를 추려서 그 이제 제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도 있고요. 또 예. 동물의 뼈로 추정되는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와중에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줄어들었더라. 네. 209가. 네. 이런 그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209라고 한 것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그런 유해 숫자였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다만 209가 59가 된 거는 좀 많이 줄어든 게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일부만을 전달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미군 유해 상황과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서해 위성발사장을 폐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살펴보죠. 자, 우선 서해 위성발사장이 어떤 시설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서해 위성 발사장은 그야말로 그 평안북도에 있는 그 북한이 그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그러는 부르는 시설인데요. 이것은 그 북한이 그동안 미국을 겨냥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시험 발사해 온 시설입니다. 북한은 그 철산군 동창리에 소재한 이 시설, 또 하나는 이제 동해안에 있습니다. 함경북도 무수단리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장거리 미사일 또 위성발사 이런 것을 해왔는데요. 네. 서해발사장은 그 함경북도에 있는 무수단리보다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발사장 중에서는 최대로 큰 규모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발사장 폐기를 확인을 하고 또 이를 환영했죠, 물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이 그 열린 후에 유해송환,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네. 그리고 서해 발사장 두 가지 중요한 조치가 있었는데요. 유해송환은 사실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서해 동창리도 유해 송환과 마찬가지로 핵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그러니까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ICBM의 제조 그리고 네. 발사시설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해 위성 발사장은 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두 가지 사안이 이 서해 위성 발사장과 유해 송환 이번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당연히 유해 송환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사장 폐기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네.
또 폼페오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서해 위성 발사장 폐기 조처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합의를 정확하게 부응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서해 발사장 폐기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 비판 논자들을 좀 누그러뜨리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좀 누그러뜨리는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그 6월 10일 미국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제 약속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군 유해 이거는 이제 공동성명 사항에 있는 건데 그 약속을 일단 지켜서 55개가 온 거고요. 그다음에 서해 위성 발사장은 공동성명에는 없는 겁니다만은 이것은 그 기자회견 중에 나온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폐기하겠다. 먼저 내 일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어쨌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도 먼저 그 선제적으로 그 폐기를 그 시작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 가지 그 일반 그 여론 차원에서는 그 같은 그 이것이 일종의 북한의 시간 끌기, 일종의 그 눈속임이 아니냐 이런 그 회의론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차원에서는 좀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런 몇몇 긍정적인 조치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그 문제의 본질,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역시 그 지난번 싱가포르의 최대 핵심은 지금 비핵화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 북한이 그야말로 아, 그 검증 모든 핵물질 핵시설 이곳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고 이걸 폐기하겠다 이런 일종의 로드맵 비핵화 시간표를 내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제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미사일 발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들 중에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좀 100%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이런 그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는 외국 기자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뭐 기자하고 전문가하고 전혀 부르질 않았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사실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도 아, 북한은 당초에 발표를 통해서는 전문가, 언론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불러서 참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네. 기자들만 불렀었죠. 네. 전문가는 아, 배제됐었고요.
네.
이번에 사실 서해 위성 발사장의 경우에도 아, 폼페오 장관에 따르면 아, 전문가의 참관을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 북한은 이런 부분들을 아,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미 폐기됐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의 경우에도 검증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아, 현안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네.
아, 검증 부분은 물론 이제 일정 단계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북한은 현재로서는 아, 그 시간표, 로드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그리고 또 북한은 아, 미국으로부터 받을 체제 안전 보장 조치 이런 것들에 말하자면 순위를 일괄적으로 정해서 아, 자세히 규정해 놓은 시안과 함께 시간표가 확정되기 전에는 아마도 검증이든 사찰이든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요. 이번에는 왜 사전에 어떤 발표도 없이 이렇게 그거 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것이 상당히 그 이제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북한이 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동시행동 또 단계적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비핵화 하긴 하는데 미국이 이거 하고 북한도 이걸 하면은 같이 하자. 뭐 이제 이것이 이제 북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는 북한이 그야말로 이제 신뢰 구축을 위해서 미국이 별 조치를 안 해도 우리가 어떤 게 그 우리의 진정성,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서해위성 발사장 폐기를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의 지금 사례인데요. 이것은 아마 북한에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해도 미국이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동을 취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일단 믿고 당신네들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은 그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 지난번 그 4.27 판문점 남북회담에서도 그 합의가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 제재도 어떻게 좀 같이 좀 그 좀 푸는 그런 약속이나 언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요. 요번에 어쨌거나 미군 유해 송환 그리고 서해위성 발사장 폐기를 통해서 공이 일단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그동안의 흐름 북한의 행동을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이제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북한의 서해 발사장 폐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상원 청문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청문회에서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들어보시죠.
We're engaged in patient diplomacy, but we will not let this drag out to no end. I emphasize this position in the productive discussion.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지만 이를 헛되이 끌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에는 시간표가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핵협상을 질질 끌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도 북한이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사실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나온 곳이 의회의 청문회라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한테 작심하고 구체적인 뭐가 있었느냐. 그렇죠.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네. 계속 그 묻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보다 바로 앞서서 비핵화의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이 그러면 시간표를 설정하지 아예 갖지 않고 시한이 없이 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오히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요.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목표가 있느냐 시한으로 설정한
네.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서와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폼페이오 장관이 서울에 가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때 기자들에게 미국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안에 주요 핵 말하자면 시설들이나 이런 장비들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2년 반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임기 중이지라고 얘기는 네.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그런 입장이 말하자면 내포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이 질질 끌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핵물질 생산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사실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핵 관련 활동들을 끝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구심이 진행돼 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으로 사실 북한이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하자면 미북 간의 합의를 어기고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바로 이런 부분들 핵 동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찰, 검증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그 후속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인가요?
네, 이것이 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 청문회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그 당국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겁니다. 국정 현안에
예.
대해서.
예.
그래서 이날 여러 가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상원의원 한 분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화학무기 이것도 없애겠냐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것이 북한과 생화학무기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러면서 생화학 프로그램은 그 비핵화의 일부분이고 북한은 비핵화에 어떤 게 수반되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약간 좀 해석의 그 여지가 있는 대목인데요.
네.
틀림없이 그 미국에서는 그 생화학 폐기도 바라고 있고 이 문제 얘기도 했고 북한도 이 점을 알고 있긴 하지만 북한이 그 비핵화라면서 생화학무기도 한꺼번에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중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 최근에 제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 북한과의 비핵화 후속 협상이 사실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좀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말하자면 제재와 관련한 설명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확한 맥락을 보면 청문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핵심 관리들은 제재와 관련해서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한 말과 같은 발언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고요. 이 부분은 그러나 이제 제재 완화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과는 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일정 시점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그 진전을 이룬 시점에서는 중요한 말하자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은 시각이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 미국은 한마디로 이제 그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도 그 진위를 100% 지금 믿을 수 없으니 계속 그 제재를 그러니까 압박을 해서 비핵화를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재를 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좀 틀립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그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를 하기로 하고 우리도 참여를 했는데 이제 북한이 저렇게 비핵화를 한다고 약속을 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또 몇몇 분야에서는 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같은 비핵화를 행동도 취했으니 100% 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완화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인데요. 이 같은 시각이 앞으로 이제 그 대북 제재 문제에서 상당한 그 변수로 작용할 그런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민간 차원 이외에 중국과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좀 느슨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나요?
사실 그 민간 차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북한의 그 말하자면 대북 제재 이것이 느슨한 틈을 타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려해서
예.
미국이 이제 경고도 발동하고
네,
그랬고요.
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공식적인 부분은 특별히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철저하고 또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말하자면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조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비핵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진행되는 와중에 제재에 대한 그 강도라든지 또는 그런 자세 같은 것들이 상당히 느슨해졌다라는 그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중국 당국이 교역과 관련해서
네.
국경 지역에서의 밀무역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국경 지역의 중국 그 도시들에서는 북한산 그 수입이 금지된 물품들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러시아의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이 2009년 말까지는 사실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돌려보내도록 안보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푸틴 대통령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체류 기한을 연장하도록
네.
지시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의 경제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용하는 데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한국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북한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최악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통계는 지금 그 전 세계 유일하게 그 한국의 중앙은행이죠. 그 한국은행이 쭉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그 몇 년간 그 집권 이후로 북한 경제가 조금씩 그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 쌀도 많이 생산됐고 공장도 비교적 잘 돌아가고 그랬는데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제 이것이 그 통계인데요. 지난해 그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로 그 뒷걸음질 쳤는데요.
네.
이것은 그 고난 행군이죠. 1995년에서 97년이요. 최악의 그 경제 그 성장률입니다. 굉장히
네.
나쁜 그 경제 성장률인데요. 이것은 역시 그 대북 제재의 그 직접 탄을 맞은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분야별로 보면 광업 탄광 사정이 나쁘다고 하는데요. 이 석탄 수출을 못하는 것이 주요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의 그 제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최대 수출 물품은 석탄입니다.
네.
석탄 그리고 철광석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것이 다 말하자면 수출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률도 자연스레 공식적인 수치로서는 이렇게 크게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이 말하자면 한국은행의 말하자면 북한 경제 관련한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일각에서는 북한이 밀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도 불구하고
네.
밀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그 역할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역이 차단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20년 전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실 되풀이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번 경제 그 성장 한국은행의 그 통계는 지난해 통계를 말하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는 아마 상황이 훨씬 더 나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이런 강한 석탄 관련 압박들은 지난해 9월 달에 그 핵실험 이후에
예.
그 추가로 제재가 부과된 데 따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그 이제 말 이제 가고 내년에 이 전망을 해보면 지금 그 상황으로서는 변화가 없는 한 2017년보다도 2018년에 북한 경제 상황이 훨씬 더 나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두 달 뒤면 북한의 공화국 창건 70돌이 되는데요. 뭐 대대적으로 경축을 해 왔습니다만 근데 올해 특별히 뭐 경축하기는 좀 그럼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그 공화국 창건 70돌이고요. 또 99절이죠. 그리고 노동당 창건일은 그 10월 10일이기 때문에요. 북한은 아마 당초에 그 이것을 크게 경축하자 이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한마디로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영도력 이런 것이 외화 내빈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외교 분야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걸 얻어냈습니다. 북한
네.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미국 그 현직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역시 경제 분야가 상당히 지금 뒷걸음 쳤기 때문에요. 아마 그 상당히 두 달 뒤면 이제 99절인데요. 이것이 그 막기가 상당히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로 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미군 유해를 송환한 소식 그리고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발사장을 폐기하기 시작했다는 내용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청문회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 대회가 끝나고 유명 선수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경우도 있고 새 팀으로 옮긴 사람도 있는데요. 월드컵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인기 선수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월드컵 폐막 직후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스페인 라리가 최고 명문 레알 마드리드의 얼굴과 다름없는 선수였는데요. 이탈리아 세리에 A 유벤투스로 전격 이적했습니다. 호날두는 앞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맹활약했기 때문에 3대 주요 리그를 모두 평정할지 축구팬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 호날두가 이탈리아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소속팀 포르투갈이 16강에 머물렀지만 호날두는 경기마다 절정의 기량을 보여줬는데요. 3-3으로 비긴 스페인과 조별 예선에서는 혼자서 3골을 넣는 해트트릭을 기록했고요. 모로코와 경기에서도 유일한 골을 담당하며 1-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호날두의 새 소속팀 유벤투스는 지난 수요일 신체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살 청년과 몸 상태가 같다고 밝혔습니다. 1985년 2월생, 어느덧 3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호날두가 아직도 전성기를 이어갈 시간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호날두는 이적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스페인에서 이탈리아로 몰고 가는 중입니다. 회계와 경영자문 전문업체 KPMG는 호날두가 유벤투스와 맺은 4년 계약 기간 구단에 안길 수입 총액을 5억 유로, 미국 돈으로 약 5억 8,500만 달러로 예측했는데요. 유벤투스 구단이 호날두에게 주는 계약금과 급여, 그리고 이적료와 세금을 포함한 비용 3억 4천만 유로, 약 4억 달러를 제하고도 2억 달러 가까이 남는 셈입니다. 유벤투스의 경제적 이득은 당장 현실화됐습니다. 호날두 이름과 등번호 7번을 새긴 경기복이 판매 개시 24시간 만에 52만 장이나 팔렸는데요. 금액으로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와 함께 유벤투스 구단과 후원 기업들의 주식 가치, 그리고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서 영향력까지 함께 오르는 중입니다. 여기에 자극받아 또 다른 대형 이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유벤투스의 라이벌 FC 인터밀란이 스페인 FC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리오넬 메시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지난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환영받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독일 월드컵 대표팀을 이끈 메스투 웨질인데요. 16강 진출에 실패하고 러시아에서 귀국하자마자 책임론에 휩싸였습니다. 대회 직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나의 대통령에게 존경을 드린다고 적은 경기복을 선물했던 게 문제의 발단이었는데요. 독재자와 사진을 찍었다는 비판으로 시작된 논란은 독일의 부진한 월드컵 성적과 겹쳐 외지를 국가대표로 뽑은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대표팀 단장의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인종차별 논란까지 비화됐는데요. 외지는 터키계 독일인입니다. 외지의 아버지는 9년 동안 독일을 위해 뛰었지만 그들은 내 아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결국 외지는 지난 일요일 인터넷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국가대표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 하나는 독일을 향한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터키를 향한 마음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나 팀이 이기면 독일인 대우를 받았지만 지면 이민자 대접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이민자 차별, 인종차별을 느꼈다고도 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외질의 대표팀 공헌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지난 수요일 올해의 선수 예비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호날두와 메시,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의 우승을 이끈 19살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음바페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 가정 출신이지만 독일의 외질과는 크게 다른 상황을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민자 출신인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프랑스의 국민 영웅이 됐는데요. 음바페와 월드컵 대표팀은 프랑스 전체의 다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새롭게 탄생하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하는 중입니다.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이슬람 여성의 머리 가리개인 히잡 착용을 금지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문화적 충돌까지 벌어졌는데요. 월드컵 우승으로 단박에 사회통합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프랑스 축구 대표팀 별명은 원래 파란색을 뜻하는 레 블루에였지만 지금은 흑인 백인, 북아프리카계가 골고루 섞여 있다는 뜻으로 블랙 블랑 베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사전입니다. 앞서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와 인터밀란이 라이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라이벌은 간단히 말해 경쟁자 또는 적수입니다. 특히 역량이 비슷하거나 막상막하 승부를 벌이는 두 사람 혹은 두 팀을 라이벌로 지칭하는데요. 스포츠 외 사회 각 분야에서도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유명 축구 선수들의 월드컵 이후 행보 전해드렸고요. 라이벌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월드컵 우승을 축하하는 프랑스 분위기가 지금 이렇겠죠? 축하, 기념이라는 제목의 곡, 쿨랜더갱이 부르는 셀러브레이션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합동 훈련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미 공군 제96 폭격 편대 소속 B-52 폭격기 두 대가 전날인 26일 정례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B-52 폭격기 두 대가 괌 앤더슨 공군 기지를 이륙한 뒤 일본 자위대 F-15 전투기 6대의 호위를 받아 일본 상공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오키나와 일대에 미 해군과 합류해 추가 훈련을 한 뒤 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공군 사령부는 두 나라의 훈련이 연합과 전술 능력, 양국 관계 발전을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폭격기 지속 배치 작전이 2004년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작전 역시 국제법과 미국의 항행의 자유 정책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 지속 배치 작전은 미군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연합 상호 운용 능력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52 폭격기는 고도 5만 피트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핵과 재래식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12발과 정밀 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최대 6,400km를 날아가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일부 언론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B-52 폭격기가 참여하는 훈련을 계획했으나 한국의 우려 표명으로 취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군은 한국 공역이 아닌 일본 공역에서만 B-52 폭격기를 동원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시 한국에선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썬더가 실시됐으며 여기에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가 참가했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를 통해 여종업원들의 탈북이 한국 정부의 기획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이 과정에서 해당 여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어느 정도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인 유경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은 지배인 허모 씨와 함께 탈북했습니다. 이어 최근 허 씨가 한국 국정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 입국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기획 탈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여종업원들의 가족들에 대한 안전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들며 진상조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통일부는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프리카 나라 모리셔스 총리와 만나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시 주석과 프라빈느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가 어제 모리셔스 수도 포트 루이스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중국은 모리셔스와 국제 문제에서 협력하고 개발 도상국 공동 이익을 지킬 의지가 있다며 중국과 아프리카가 운명 공동체이자 이익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아프리카 등 개발 도상국과 함께하면서 아프리카의 진정한 친구이자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모리셔스와 양자 무역과 투자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한편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한 모리셔스의 참여를 기대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일본에 상륙하면서 2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오는 새벽 1시께 미에현 이세시에 상륙한 뒤 규슈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속 30km로 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태풍은 최대 풍속 20m의 강풍을 동반한 상태입니다. 일본 지바현과 가나가와현 등에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약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항공기 179편이 결항됐고 철도편들도 중단이나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47분께 롬복 섬에서 발생했으며 진원 깊이는 약 7km로 추정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근 발리섬에서도 진동이 느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함경남도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